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어떤 상황이죠?
수년 동안 진짜 피와 땀을 갈아 넣어서 세상을 바꿀 엄청난 발명품을 드디어 완성한 거예요.
오,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그렇죠. 심지어 그 기계가 현장에 딱 투입돼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랑 고급 프랑스 식당이 모여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막 환호를 하고 있었죠.
야, 최고의 순간이네요.
네, 그런데 바로 그날, 축배의 잔이 채 마르기도 전에 회사에서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 팀을 통째로 공중분해시켜 버린다면 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와, 아니 그건 상실감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완벽한 아이러니이자 비극이죠.
그니까요. 제가 다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막힌 이야기가 영화 대본이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아, 1995년 뉴욕의 그 식당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얄 르쿤과 벨 연구소의 동료들이 바로 그 샴페인을 들고 있었죠. 그들이 만든 HCR50이라는 기계가 미국 은행 수표의 최대 20%, 그러니까 하루에 수천만 장의 수표를 사람 대신 읽어내기 시작한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거든요.
그게 진짜 엄청난 성과였죠.
네. 자, 그래서 이걸 좀 풀어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단순히 한 연구소의 씁쓸한 몰락을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네,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가장 혹독했던 두 번째 인공지능의 겨울을 대체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 치열한 생존기를 짚어볼 겁니다.
아주 기대되네요. 완벽한 수학적 증명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당장 현장에서 작동하는 결과가 먼저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본격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들이 성공시킨 그 HCA50이라는 기계부터, 그리고 1995년의 은행 풍경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 시절 은행은 어땠나요?
한마디로 종이산이었습니다. 당시 은행은 말 그대로 종이산에 파묻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갈겨쓴 숫자, 잉크가 번진 수표, 이게 1인지 7인지 헷갈리는 그런 손글씨들을
아, 끔찍하네요.
그렇죠. 은행원들이 하루 종일 눈이 빠져라 쳐다보고 분류해야 했죠.
맞아요. 그 시절엔 모든 게 종이였고 완전 수작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계가 어떻게 그 복잡한 손글씨를 그것도 남이 쓴걸 읽어낸 건가요?
이 기계의 두뇌 역할을 한게 바로 얀 누쿤이 주도해서 만든 합성곱 신경망, 즉 CNN이었습니다.
아, CNN이요.
네, 카메라가 수표의 숫자를 찰칵 찍으면 기계는 그걸 아주 잘게 쪼개진 픽셀의 격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백만 번의 시행착오를 막 거치면서 동그라미가 있고 아래로 꼬리가 달렸으면 이건 9다라는 자기만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스스로 학습을 한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기계가 현장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술이 막100%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주 겸손한 설계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겸손한 설계요? 기계가 겸손하다니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기계가 수표를 읽기는 하되 100% 자기가 다 하겠다고 건방지게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 거죠?
스스로 판독에 확률적인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건 99% 확률로 3이다 싶으면 기계가 알아서 바로 처리하고요. 이건 너무 흘렸어서 3인지 8인지 한 60%밖에 확신을 못 하겠다 싶은 것만 따로 쏙 빼서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아하, 똑똑하네요. 기계가 완전히 사람을 밀어내려고 한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사람이 매일 들여다봐야 하는 그 끔찍한 서류 더미의 20%를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업무의 피로도를 확 낮춰준 거죠.
사실 연구소의 그 안전한 실험실 모니터 안에서만 작동하던 기술이 실제 사람들의 돈을 다루는 은행 심장부로 들어갔다는 건 엄청난 도약 아닙니까?
완전 실전이죠. 판독이 한번 틀리면 누군가의 계좌 금액이 확 달라지는 치명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샴페인을 터트릴 자격이 아주 충분했던 거네요.
호스트님이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런데 바로 그 성공을 자축하던 1995년 9월 20일 당일에 아주 충격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아, 드디어 올게 왔군요.
네, 모기업이었던 AT&T 본사가 회사를 통신 사업을 하는 AT&T, 통신 장비와 연구를 맡는 루센트, 그리고 컴퓨터 단말기를 만드는 NCR 이렇게 세 개로 쪼갠다고 발표해 버린 겁니다.
와, 진짜 샴페인 마시다가 생방송으로 날벼락을 맞은 거네요.
정부의 반독점 압박이랑 기업 내부의 비용 절감이 명분이었죠.
아니, 그럼 한 목표로 향해서 같이 달려가던 팀원들이 하루아침에 서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시대의 씁쓸한 화원이 보여요. 혹시 홀룸델에 있던 에로사리넨이 설계한 그 거울 유리 상자 건물 기억하시죠?
아, 그 유명한 벨 연구소 건물이요. 네, 그 안에서 트랜지스터가 탄생하고 정보 이론이 만들어졌잖아요. 과거에는 이 독점 기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금으로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기초 연구를 밀어주는 든든한 요람이 있었어요.
낭만이 있던 시절이네요. 그런데 무한 경쟁과 단기적인 효율성이라는 시장의 차가운 논리 앞에 그 거대한 기초과학의 성벽이 그냥 비용 덩어리로 전락해서 무너져버린 겁니다.
아, 진짜 안타까운 시대의 변화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회사가 쪼개지면서 이 사람들이 피땀 흘려 만든 기술 특허도 같이 쪼개졌거든요.
아, 그 특허 이야기 진짜 황당하죠.
네, 지식재산권 변호사들이 서류 작업을 하면서 아주 기상천외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혁신적인 신경망 기술의 핵심 특허를 누구한테 줬는지 아십니까? 연구를 계속할 르쿤이나 동료들이 남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로 갔죠?
금전 등록기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NCR이라는 회사로 넘겨버립니다. 아니, 이건 마치 천재 셰프가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레시피를 개발했는데 변호사들이 그 레시피 저작권을 식당의 나무 식탁을 만드는 목재 회사에 줘버린 꼴 아닙니까?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심지어 정작 그 특허를 받은 NCR은 자기들 금고에 대체 뭐가 들어왔는지 가치조차 몰랐습니다.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피땀 흘려 기술을 만든 르쿤과 연구자들은 정작 자기 기술을 망대로 쓰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고요. 결국 이 특허는 기나긴 시간 동안 서랍 속에서 잠자다가 2007년 무렵에 만료가 됩니다.
잠깐만요. 2007년이요? 2007년이면 뭔가 소름이 도는데요?
역사의 완벽한 아이러니죠. 공교롭게도 그 특허가 족수에서 딱 풀려나던 시점이 세상의 인터넷 데이터와 컴퓨터 연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딥러닝이 화려하게 부활할 준비를 마친 바로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만약 그 특허가 특정 거대 기업에 묶여서 소송전의 도구로 막 쓰였다면 오늘날의 AI 발전은 훨씬 뒤처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변호사들의 무지가 세상을 구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튼 특허는 그렇게 목재회사 같은 곳으로 넘어가 버렸지만 사실 그 특허가 탄생한 벨 연구소 내부에서는 팀이 공중불에 되기 전부터 이미 거대한 철학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홀룸델 건물의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공지능에 대한 아주 다른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었죠. 그 복도의 한쪽 방에는 신경망을 연구하는 얀 르쿤이 있었고 바로 옆방에는
누가 있었나요?
소련에서 온 천재 수학자 블라디미르 바프닉이 있었습니다. 바프닉은 통계적 학습 이론의 아버지이자 지원 벡터 머신, 즉 SVM을 만든 아주 거물이었죠. 두 사람은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풍경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좋습니다. 오차를 줄여나가며 정답을 찾는 기계의 학습 과정을 지형의 풍경으로 시각화해서 상상해 보시죠. 바프닉의 SVM이 가진 오차 지형은 아주 매끄럽고 완벽하게 깎인 그릇과 같습니다.
매끄러운 그릇이요?
네, 골짜기가 딱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공을 어디서 굴리든 언제나 똑같은 바닥, 즉 단 하나의 가장 낮은 정답에 도달한다는 완벽한 수학적 보증이 있습니다. 수학자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죠.
깔끔하네요. 그럼 르쿤의 신경망은요?
반대로 끝없이 이어지는 험준한 산맥과 같습니다. 골짜기가 수없이 많아서 공을 굴렸을 때 어디로 굴러갈지, 그곳이 진짜 가장 깊은 바닥인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 파인 웅덩이인지 미리 알 수 없는, 지도 없는 세계였죠.
와, 듣기만 해도 막막한데요.
게다가 르쿤의 기계는 인간이 규칙을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류 과학자들은 기계에게 수직선이 있고 동그라미가 붙어 있으면 그건 문자 P다 라고 인간이 직접 수학 공식을 짜 넣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게 상식이었죠, 당시에는.
근데 루크는 그냥 수백만 장의 날것의 픽셀을 던져주고 기계가 스스로 약간 외계인 같은 논리로 패턴을 찾게 내버려둔 겁니다. 바프닉 같은 엄밀한 이론가의 눈에는 신경망은 수학적 근거도 없이 손잡이만 마구 돌려대는 정체불명의 블랙박스였던 거예요.
잠깐만요. 솔직히 청취자분들도 지금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다면 바프닉의 말이 전적으로 옳은 것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요?
기계가 왜 그런 답을 내는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언제 엉뚱한 골짜기에 빠질지 모른다면요. 특히 그게 사람의 계좌와 돈을 다루는 은행 수표라면 그런 불안정한 블랙박스를 쓴다는 건 너무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 아닐까요?
아,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학계의 절대다수도 호스트님과 정확히 똑같은 이유로 바푸닉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아, 역시 그랬군요.
증명할 수 없는 기술은 과학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의 충돌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1995년에 아주 역사적인 내기가 하나 성사됩니다. 부서장이었던 로렌스 자켈과 바푸닉이 종이 두 장에 두 가지 내기를 걸고 서명을 해요. 루크는 그 옆에서 증인으로 사인을 했고요.
대체 어떤 내기였나요? 판이 좀 컸나요?
근사한 저녁 식사를 건 잘전차제를 했죠. 첫 번째 내기는 2000년까지 신경망이 왜 잘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나올 것인가였고, 두 번째는 2005년이 되면 아무도 신경망을 쓰지 않을 것인가였습니다.
와, 2005년에 아무도 신경망을 안 쓴다니. 지금 와서 보면 바푸닉이 전역을 아주 크게 한턱 쏴야 할 판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세계관이 공정하게 실력을 겨뤄보려면 뭔가 똑같은 시험지 같은 기준이 필요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시험지를 만든 게 바로 르쿤입니다. 미국 공립표준기술연구소의 자료랑 뭐 고등학생들, 인구조사국 직원들이 쓴 손결시 7만 장을 싹 모아서 깔끔하게 규격을 맞춘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크기도 통일하고 글씨가 정중앙에 오도록 다듬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MNIST입니다.
아, 기계학습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처음 돌려본다는 그 전설의 입문형 데이터군요.
네, 맞습니다. 생물학자들이 유전 법칙을 연구할 때 환경을 통제하기 제일 쉬운 초파리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기계학습 분야의 영원한 초파리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초파리 비유 좋네요.
이 투명하고 공정한 데이터 위에서 신경망과 SVM은 0.1%의 오차율이라도 깎기 위해 매일같이 성적표를 주고받으며 진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와, 너무 영화 같은 라이벌 구도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대의 분위기는 아름다운 수학적 증명을 가진 바푸닉적으로 급격히 기울었죠. 그러면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딥러닝 분야의 이른바 두 번째 인공지능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네, 아주 혹독한 겨울이었죠.
제가 알기로 1970년대에 마빈 민스키의 수학적 반박 때문에 왔던 그 첫 번째 겨울과는 성격이 많이 달랐다고 하던데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겨울은 신경망이 특정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면서 찾아온 합리적인 결과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 겨울은 달랐죠.
증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수천만 장의 수표를 실제로 척척 읽어내는 명백히 작동하는 증거가 현장에 멀쩡히 있는데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론이 완벽한 SVM 쪽으로 학계의 유행이 확 바뀌면서 연구비가 뚝 끊겼고 루쿤의 방식은 학계의 편견 때문에 그냥 철저히 배척당했어요.
와, 억울했겠네요.
오죽하면 학회에서 논문 제목에 신경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심사에서 무조건 떨어지니까 아예 일부러 다른 단어로 교묘하게 포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죠.
아니, 그건 너무 부조리하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유명한 논문 거절 사건도 딱 이때 일어났더라고요.
아, 그 CVPR 학회 말씀이시죠?
네. 컴퓨터 비전 분야 최고의 학회인 CVPR의 루쿤 팀이 논문을 냈는데 심사평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특징이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 전문가님, 기계가 인간 도움 없이 스스로 배웠다는 게 오히려 탈락의 이유였다니요.
아, 어이가 없죠. 당시 학계가 정의한 정상과학이란 똑똑한 인간 박사들이 사물의 모서리나 형태를 재는 수학 공식을 몇 년에 걸쳐서 직접 짜넣고 기계는 그저 계산만 하는 거였어요. 인간이 원리를 100% 통제해야만 과학이라고 믿었던 거죠.
인간의 오만이네요.
그런데 기계가 날것의 데이터에서 알아서 특징을 잡아낸다. 그건 그냥 연구자의 태만이고 알 수 없는 블랙박스에 의존하는 이단으로 취급받은 겁니다.
와, 그 말을 들으니 루쿤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지 막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루쿤이 이 상황을 비판하면서 들었던 19세기 비행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비행기 비유요?
네. 옛날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싶어서 새의 깃털 모양이나 화닥거리는 날갯짓을 겉모습만 똑같이 베껴서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을 날았습니까?
절대 못 날죠.
아니죠. 인간이 하늘을 연 건 깃털을 흉내낸 게 아니라 양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역학의 원리를 이해했을 때였습니다. 루쿤은 자기가 뇌세포의 겉모습을 무식하게 베낀 게 아니라 뇌의 구조적 원리를 기계에 심어준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 비유가 루쿤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새 깃털이 아니라 진짜 양력에 해당하는 뇌의 공기역학적 원리가 대체 무엇이었느냐? 루쿤이 신경망에 심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바로 공간 불변성과 가중치 공유였습니다.
잠깐만요. 공간 불변성이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호스트님, 고양이가 사진의 왼쪽 구석에 있든 정중앙에 있든 크기가 작든 크든 우리는 똑같이 고양이로 인식하죠?
네, 당연하죠.
인간에겐 너무 당연하지만 초창기 기계에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계는 픽셀의 위치가 1mm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사진으로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루쿤은 기계가 사진 전체를 작은 돋보기로 훑어가며 동일한 패턴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돋보기처럼요?
네, 이게 바로 가중치 공유입니다. 하나의 패턴 인식 필터를 전체 이미지에 이리저리 돌려 쓰는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구현해냈기 때문에 수표의 숫자가 귀퉁이에 찍혀있든 가운데 찍혀있든 기계가 딱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하, 이제 완벽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루쿤은 생물학적인 뇌를 징그럽게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원리만 쏙 뽑아서 공학적으로 적용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떠오르는 작동이 먼저 나오는 건 공학의 역사에서 너무나 당연한 순서인데 당시 학계는 꽉 막혀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네요.
불행히도 학계의 고집과 고립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당장 연구자들은 엄청난 인간적인 비용을 치러야 했죠. 훗날 르쿤과 함께 튜링상을 받게 되는 요시아 벤지오 교수의 일화를 보면 그 시절이 얼마나 추웠는지 알 수 있어요.
벤지오 교수가 어떤 일을 겪었나요?
똑똑한 대학원생들이 연구실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신경망을 연구했다가는 나중에 졸업해도 취업도 못하고 밥줄을 끊길까 봐 덜컥 겁을 먹는 거예요.
아,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래서 벤지오 교수는 학생들에게 신경망 연구를 시키려면 진짜 팔을 비틀다시피 억지로 설득해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모두가 이론적으로 깔끔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떠날 때 소수의 이단아들만이 편지와 전화로 온기를 나누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르쿤이 대반한 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겨울을 버티기 위한 아주 똑똑하고 실용적인 우회로를 찾았죠.
맞습니다. 신경망을 대놓고 전면에 내세워 연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쓸모를 증명하는 실용주의적인 프로젝트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동료들과 만든 이미지 압축 기술, DJ-VU, 즉 데자비였습니다.
압축 기술이요? 그게 어떻게 겨울을 버티는 무기가 된 건가요?
1990년대 후반의 그 전화선 모뎀 인터넷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띠띠띠 하면서 연결되던 시절이요?
아, 사진 하나 다운받으려면 모니터 위에서부터 천천히 뜨던 그 시절이요.
네, 고해상도 문서 하나 보려면 세워라 내어라 하던 때입니다. 루쿤 팀은 신경망의 원리를 살짝 응용해서 책장을 스캔할 때 글씨가 있는 고해상도 층과 배경이 되는 저해상도 층을 탁 분리해버립니다.
오, 층을 나눴군요.
네, 덕분에 화질은 선명하게 유지하면서 용량을 수백 분의 1로 확 줄이는 혁신을 이뤄냈죠. 수많은 고전 문헌과 도서관의 디지털 소고가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게다가 이 놀라운 기술을 꽁꽁 특허로 묶어두지 않고 무료로 풀고 소스코드까지 세상에 다 공개해버렸다면서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쿤이라는 사람의 깊은 철학을 엿볼 수 있죠.
어떤 철학이죠?
좋은 도구와 지식은 꽉 쥐고 가두는 것보다 세상에 널리 풀어놓고 다 같이 발전시킬 때 훨씬 더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는 굳은 믿음입니다. 훗날 그가 메타의 AI 수석 과학자로 가서 보여준 그 강력한 오픈소스 옹호 철학과 모델 전면 공개 정책 있잖아요.
네, 라마 같은 거요.
맞아요. 그 뼈대가 바로 이 혹독한 겨울에 DJ-VU를 만들며 버티던 시절에 이미 다 완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르쿤이 그냥 막연하게 아, 세상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고 순진하게 낙관한 게 아닙니다. 그는 아주 명확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죠?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컴퓨터 연산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무조건 빨라질 것이고 인터넷 덕분에 세상의 데이터는 산더미처럼 쌓일 거라는 걸요.
그렇죠.
반면에 인간이 직접 수학 공식을 짜놓는 당시의 주류 방식은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그 인간의 손과 머리 자체가 병목 현상을 일으켜서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결국 시간은 누구 편인가를 완벽하게 꿰뚫어 본 거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시간과 데이터의 축적이 결국 모든 걸 증명해 줄 거라고 굳게 믿은 거죠. 이후 2002년에 닷컴 버블이 푹 꺼지면서 AT&T를 떠나게 된 루크는 일본 기업 NEC의 미군 연구소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아, 둥지를 옮겼군요.
그런데 참 역사의 장난 같은 것이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바프닝 역시 같은 해에 그곳으로 합류하면서 두 사람이 잠시 재회하기도 합니다.
어머, 거기서 또 만나나요? 진짜 질긴 인연이네요.
거대한 기업 연구소의 시대가 저물면서 두 거장이 같은 배에서 내려 같은 항구를 거쳐간 셈이죠.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 르쿠는 마침내 뉴욕대학교 NYU 쿠란트 수학연구소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뉴욕대학교 쿠란트 연구소요? 아, 드디어 당장 쫓겨날 걱정 없이 봄을 기다릴 수 있는 밭을 찾은 거군요.
네, 쿠란트 연구소는 응용수학의 세계적인 명문이었거든요. 그곳은 주류 컴퓨터 공학계가 신경망을 죽은 기술이라며 막 조롱할 때도 그 문제 자체가 흥미롭다면 기꺼이 연구할 수 있는 학문적 자유가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그곳에서 루크는 팀이 당장 해체될 걱정 없이 또 분기 실적에 쫓기지 않으며 학생들과 함께 신경망의 씨앗을 꽁꽁 언땅 못에 묻어두고 그 긴 겨울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와, 눈물겹네요.
그리고 마침내 2019년에 루크는 요슈아 벤지오, 제프리 힌튼과 함께 AI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튜링상을 받게 되잖아요.
네, 드디어 보상을 받은 거죠.
저는 그 수상 이유를 읽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놀라운 기술을 발명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학계의 그 싸늘한 회의론과 배척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비전을 믿은 그 버팀, 영어로 endurance라고 하죠. 즉 인내와 끈기 자체를 기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맞아요. 과학의 발전이라는 게 항상 논리적이고 우아하게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단아 취급을 받으면서도 진리를 향해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자,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추적한 이 치열한 생존기가 남긴 가장 중요한 통째로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 본질이라고 봅니다. 주류 학계가 등을 돌리고 비웃는 그 춥고 외로운 순간에도 미국의 어떤 은행 뒷방에서는 르쿤의 기계가 묵묵히 매일 수백만 장의 수표를 읽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증거가 있었죠?
네. 결국 무엇이 진짜 살아있는 기술인지를 결정하는 건 완벽하게 통제된 수학 공식이나 학회의 그 고상하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불완전하게나마 실제로 작동하는 증거, 그리고 데이터와 연산력이라는 시간의 축적이 결국 모든 것을 증명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론이 완벽하다고 해서 항상 현실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의 작동 원리를 100%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술이 무가치한 것도 아니라는 걸 1995년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과거의 지도를 바탕으로 현재를 한번 비추어 볼까요?
현재요?
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인터넷에 떠도는 텍스트를 통째로 집어삼킨 거대한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과거 기계의 학습 방법을 두고 그토록 격렬하게 대립했던 두 라이벌 바프닉과 르쿤이 현재 AI를 보면서 아주 비슷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과거엔 데이터가 모든 걸 해결할 거라 굳게 믿었던 루쿤마저도 지금의 LLM처럼 단순히 엄청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쏟아붓는 것만으로는 기계가 세상을 진짜로 이해할 순 없다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물리법칙에 대한 복잡한 논문을 읽지 않아도 식탁 위에서 유리잔을 쓱 밀면 바닥에 떨어져 깨진다는 걸 직관적으로 압니다. 수조개의 단어를 억지로 학습한 기계보다 훨씬, 아주 훨씬 적은 정보만 가지고도 세상의 물리법칙과 상식을 완벽하게 이해하죠.
인간의 뇌는 참 신비롭죠.
그러니까요. 만약 과거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와 연산력이 루크네 신경망을 두 번째 겨울에서 구출해냈다면 오늘날 AI가 보여주는 이 치명적인 추론과 상식의 한계 역시 단순히 데이터를 더 많이 때려넣는 것만으로 진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주 무거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또다시 인간 지능의 진짜 원리, 즉 뇌의 공기역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깃털의 겉모습만 미친 듯이 크게 베끼고 있다가 새로운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될까요?
글쎄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네, 질문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